마가복음 28번 메시지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 12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9장 38절부터 50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노예 구주의 관용 전번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38절에서 요한은 주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아들 중 하나인 요한의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동행했던 노예 구주의 미덕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39절에 있는 주님의 반응이 이를 입증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분의 친밀한 자들과는 다른 그분의 믿는 이들에 대한 노예 구주의 관용을 봅니다. 40절부터 50절에는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40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수년 동안 나는 이 구절 때문에 난처했으며 이해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모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둘 다 노예 구주의 입에서 나왔으며 또한 금원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9장 40절에 있는 금원은 노예 구주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실행에 있어서의 외형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금원은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목적을 위한 내적 일치를 말합니다. 내적 일치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외형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말씀을 실행하고 우리와는 다른 믿는 자들을 관용해야 합니다. 9장 41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38절에서 우리는 요한이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자로서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봅니다. 40절에 있는 노예 구주의 지혜로운 말씀은 그와 다른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돌봄을 받는 자들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든 다른 믿는 이들이든 모두가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것이든 그것이 주님의 이름 안에 있었던 것이라면 심지어 물 한 잔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41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여 제자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물 한 잔을 주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요한이 금했던 사람이 참된 믿는이라는 것과 그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노예 구주께서 인지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하나의 공과였을 것입니다. 오는 보상 9장 41절에서 주님은 제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상은 오는 왕국 시대에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보상은 영원한 구원에 더해지는 무엇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우리의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믿음에 의한 것인 반면 보상은 구원받은 후 우리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데 실패하여 손실의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일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될 것이며 오는 왕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고복음 9장 42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고 합니다. 여기에서 노예 구주는 대상을 요한과 다른 제자들로부터 일반적인 그분의 믿는 이들, 즉 요한과 다른 제자들과 그들이 금했던 자를 포함하는 그분이 작은 자들로 여기는 모든 믿는 이들로 바꾸십니다. 이는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들과 다른 그분의 믿는 이들 중에 누구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실족해 함.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게헨나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실족해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믿는 이들의 육신적인 몸의 지체로 바뀝니다. 믿는 이들은 서로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자신의 육체적인 지체들로 인하여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노예 구주의 눈에 믿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을 위해 온전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믿는 이들에 관한 실족해 하는 모든 요인들은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43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오는 왕국에서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오는 시대에 왕국의 나타남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누림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게헨나는 히브리어 게인놈, 즉 흰놈의 골짜기와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깊고 좁은 골짜기로서 그 성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모든 쓰레기와 아울러 범죄자들의 시체가 버려졌었습니다. 이는 또한 도벨 혹은 도베스라 불리웠습니다. 그곳에 끊임없는 불로 인하여 그곳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즉 불못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은 게헨나와 동격을 이룹니다. 문맥에 따르면 그것은 경륜적인 징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패배한 믿는 이들이 받는 고통, 곧 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될 때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9장 4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게헨나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43절에 있는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47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게헨나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는 시대에 영생의 누림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8절은 게헨나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24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불로 소금 치듯함.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소금 치듯하는 목적은 죄를 범하는 믿는 이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죄를 통해 들어온 부패의 세균을 죽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있는 불은 정죄하는 불, 즉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순수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불로, 이는 이 시대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믿는 이들을 왕국시대의 경륜적인 징계로 깨끗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불같은 시험을 통해 믿는 이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오는 시대에 불로서 하게 될 경륜적인 징계는 원칙에 있어서 이 시대의 불같은 고통을 통과케 하는 하나님의 징벌과 같은 것입니다. 50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본질상 부패균을 죽여 제거하는 요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들의 절이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들과 분별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세상에 대한 믿는 이들의 영향을 묘사하는 소금은 부패된 세상에 소금을 치기 위한 것입니다. 깨끗케 하는 불과 동격을 이루는 여기에 소금은 심지어 이 시대에 죄를 짓는 믿는 이들에게 소금을 치거나 깨끗케 하는 하나님의 징벌 같은 것으로 죄를 범하는 믿는 이들에게 소금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그들 안에 소금을 두어 죄뿐 아니라 또한 자신과 같지 않은 형제를 금지하거나 크게 대려고 다투는 데서 성급한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분열적인 어떤 요소로부터도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결케 함은 그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깨끗케 하는 소금은 믿는 이들의 말을 은혜로 깨끗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서로 화평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와 같지 않은 형제에게 요한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끝부분 전체는 일치를 위한 믿는 이들의 관용에 관한 노예 구주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부분을 여는 열쇠. 우리는 9장 38절부터 50절을 8장 27절부터 9장 13절에서 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관한 이상의 빛 가운데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떠나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부분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 구절들을 여는 열쇠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9장 38절에서 요한이 주 예수님께 그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다고 말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치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를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열적이며 당파적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우리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살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끝났으며 그분의 부활이 그 안으로 역사되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장 38절에서 요한은 여전히 천연적인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 안에 있었으며 심지어 확장된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겸손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심지어 요한은 38절에서 계속하여 주제를 바꾸려고까지 했습니다. 39절에 있는 주님의 대답이 요한에게는 큰 충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를 금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나를 위한다. 모든 믿는 이들은 내 것이다. 41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을 금하는 대신에 너희는 그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어야 한다. 그가 너희 중 하나를 물 한 잔으로 섬긴다면 내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누구든지 저희에게 내 이름으로 마실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오는 시대에 상을 받을 것이다. 실족에 관한 엄중한 말씀. 42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그분 안에 믿는 자들을 실족케 하는 것에 관한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주 안에 믿는 자들을 실족케 하는 것은 얼마나 엄중한지 요한은 아마도 다른 믿는 이들을 실족케 하는 엄중함에 관한 이 말씀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믿는 이를 실족케 한다면 나의 장래는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지우는 어떤 사람보다 더 나쁘게 될지도 모른다. 43절부터 48절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문제에서 자신을 실족케 하는 문제로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혹은 눈에 의해 실족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믿는 이를 실족케 하는 것이 엄중할 뿐 아니라 또한 육신적인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의해 우리가 실족하는 것 또한 엄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함은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지체에 의해 실족한다면 지옥불, 즉 꺼지지 않은 불 속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오는 시대에서의 보상과 징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이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불로 징계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로 인해 실족한다면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9장 41절에서 주님은 보상을 말씀하시며 9장 42절부터 48절에서는 징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보상과 징계는 모두 오는 시대, 즉 왕국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는 시대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제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준 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구절들에서 말한 징계 또한 오는 시대에 있게 될 것입니다. 9장 43절에서 주님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오는 시대에 있는 징계의 한 방면은 영원한 생명의 누림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여기에서의 그것은 영생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오는 시대의 문제,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그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는 시대에서 영생의 누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의 정욕과 우리 발의 정욕과 우리 눈의 정욕에 의해 방해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정욕은 우리로 오는 왕국 시대에서 영생의 누림을 잃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불로 징계받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이들이 오는 시대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지나치다. 어찌 구속받은 자가 그 같은 처벌의 고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온전하고 합당치 않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분명히 온전하며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받은 자가 때때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4장 12절, 17절에 의하면 믿는 이들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 깨끗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같은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세이입니다. 이 말은 불타는 것을 의미하며 금과 은을 정지하기 위한 용광로의 불꽃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믿는 이들이 괴로이 당하는 핍박을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을 정결케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용광로로 간주했습니다. 이것이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의 심판에서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처벌의 고통을 받는 것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처벌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찌 우리는 그들이 또한 오는 시대에 그분의 처벌의 고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믿는 이들이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 그분의 처벌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아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는 어떤 것이 그의 아이를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는 즉시 훈련을 수행할 것인지 얼마 동안 기다릴 것인지를 택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자녀에게 훈련을 부과할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를 아시며 또한 그분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십니다. 신약은 참된 믿는 이들, 즉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구속받은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온전치 못하거나 합당치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구속이 극히 온전하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취하여 그분으로 대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로써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손이나 발이나 눈에 있는 정욕에 의해 실족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는 왕국 시대에서 영생을 누리는 대신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 오는 시대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느냐 혹은 징계를 받느냐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을 가짐으로써 그분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당신이 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을 나의 대체물로 취합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대체하소서. 주여, 나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끝났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당신의 부활 안에서 당신이 내 안에 사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나는 체험에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 당신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체험이라면 그때 당신은 당신의 손과 발과 눈에 있는 정욕을 이길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대체물로 취하고 그분을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으로 누리며 그분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당신을 실족해 할 수 없고 당신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적셔졌기 때문에 당신 존재의 어떤 부분도 당신을 실족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족하는 대신 당신은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오늘날의 이 누림은 당신을 오는 왕국 시대 안에 있는 영생의 누림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왕국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적인 처벌, 즉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있게 되는 처벌을 피하는 것입니다. 9장 4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우리가 이 불로 소금쳐지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소금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세균을 죽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많은 세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불의 소금, 즉 이러한 세균들을 죽여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소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처벌일 뿐 아니라 또한 보전이기도 합니다. 이 불소금은 부패하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보전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 계시된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매일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당신이기 원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닌 당신이길 원합니다. 주여,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제 당신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끝났으며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역사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생명을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욕으로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는 시대에서 더 충만한 영생의 누림 안으로, 즉 오는 왕국의 누림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